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교육열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머나먼 옛날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대에도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겐 남다른 교육열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교육열과 애정이 도를 지나쳐 오히려 자식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4월 13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은 헬리콥터 부모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 주제는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보호막이 되어주는 부모. 그러나 과유불급이죠. 과한 것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오늘 굿뉴스 데일리 이종환 기자와 함께 헬리콥터 부모들의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어떤 부모들을 이르는 건지요?
예, 단어 그대로요.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며 24시간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네.
처음 사용한 건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인데요. 좁게는 교육에서부터 넓게는 자녀의 생활 전반에까지 간섭하면서
네.
평생 자녀의 일을 대신해주는 부모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모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존재지 않습니까?
네네.
이 헬리콥터 부모가 주는 장점은 없을까요?
일단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마음껏 신뢰하고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직접 아이의 성적부터 다 세심히 관리하니까 진학하는 학교든 직장이든 부모의 도움 속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부모님이 이렇게 안정된 길을 마련해 주니까 삶이 보다 편하고 또 안정적일 수는 있겠군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헬리콥터 부모의 모습이 요즘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회자되기 시작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옛날에는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과잉 보호하는 부모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헬리콥터 부모들이 개입하는 범위가 생각 이상으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예전에는 치맛바람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길어봐야 고등학교 때까지 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 숙제나 시험을 대신 고민해주고요.
네네.
학원 관리를 해주고, 친구들 관계도 간섭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렇죠.
요즘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면 대학생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이지만 네? 여전히 부모가 학교에 간섭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간섭이 들어갈까요?
수강 신청이라든지요.
네?
전공 선택, 동아리 활동, 대학 생활 전반에 미치는 그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처럼 부모가 간섭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네네.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 면접시험에서도 부모가 따라와서 코치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대학 신입 때에서 그치지 않고 뭐 졸업을 할 때까지 이렇게 부모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예. 그나마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또 취업콥터 부모라는 단어도 나왔답니다.
취업콥터요?
네, 보통 상반기에 대졸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채용 설명회 같은 걸 열리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관련 부서의 학부모들이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해야 하는 취업 상담을 부모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아, 네네.
예를 들면 우리의 성적이 이 정도인데 어느 기업에 갈 수 있나요?
네네.
모 기업에 지원하고 싶은데 설명회 일정이 언제입니까? 우리 애가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네네.
일부 부모들이면 괜찮은데 부모와 학생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그렇게 문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학 측에서도 학부모들의 영향, 뭐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학부모들을 위한 뭐 혹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측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최초로 학부모 포털을 개설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포털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의 기본 정보와 학교 행사, 학부모 건의사항 등을 열람하고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성적과 장학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올해에는 연세대에서도 신입생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또 명강의를 하는 교수가 누군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성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녀보다 부모에게 먼저 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는요, 휴학 신청, 추가 학기 신청 등도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거는 학생 개인인데
네.
부모님과 거의 대학을 같이 다니는 수준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대학교까지는 뭐 사회적으로 독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래서 부모의 울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해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이런 간섭이 이어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는 부모라는 이런 일들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학생 시절을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독립해서 어엿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일일이 개입하는 이런 현상이 확대되어서 그러는 건데
네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요.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서 출근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든지
네.
우리 아이가 요즘 영어 공부를 더 해야 해서 회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또 직장뿐 아니라 군대나 결혼 문제까지도 부모들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군 생활에서도 부모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요즘 아무래도 그 군대에서 총기 사고라든지 그런 큰 이슈가 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걱정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네.
부모들이 직접 해당 부대 간부들이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수시로 연락을 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일부 군 간부 사이에서는 군대가 아니라 국방 유치원 같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안부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대 배치에 신경을 좀 써달라. 복지나 대우에 대해서 더 개선해달라라든지 그런 요청들이 줄이 있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군부대에서 부모 초청 행사를 열기도 하고요.
아, 네.
내부만마다 핸드폰을 설치해서 병사들이 부모와 연락할 수 있게 하고 또 단체 SNS 채팅방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뭐 거의 인생의 전반을 부모들이 간섭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되는데
네.
결혼에 있어서도 최근 부모들의 입김이 하도 세다 보니까 결혼정보업체들이 자녀 결혼 전략 설명회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여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을 하는 것도 자녀 당사자보다는 부모님들한테 선택권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헬리콥터 맘이 있어요.
네.
성인 자녀가 SNS에 올리는 사진도 일일이 검열하고요.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추적하는 좀 심각한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들의 주체성이나 자존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일단 학계 연구에 따르면요.
네.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헬리콥터 부모를 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슬픔을 잘 느끼고 체중도 많이 나갔고요. 무엇보다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선택권을 빼앗다 보니까
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늘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네.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욕구나 느낌을 억눌러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수술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생각하고 또 열등감이 높아지고
네.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메리 워싱턴 대학의 훌리 슈프린 박사는요.
네.
이런 학생들이 우울증도 높고 인생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악영향들이 모여서 결국은 자녀를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요즘 늦은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니트족이나요.
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부모에게 지원을 받으며 곁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특히 니트족 비율은요. 2015년 OECD 평균 14.6%였는데
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18%로 이미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도 극성스러운 부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치맛바람이란 단어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부모들의 간섭이 심해지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합니까?
전문가들은 옛날보다 부모들의 학력과 경제력이 높아지고요.
네.
반면 자녀 수는 줄어든 시대적 상황을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사실 이런 헬리콥터 부모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아,
네. 우리나라는 자녀를 마치 부모의 분신처럼 여기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최근 취업이 어려워서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부모들의 생각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스스로를 투영시키면서 생기는 욕심이 결국 자녀들에게 지나친 개입을 불러오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강섭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고요.
네.
자녀 역시 부모의 요구한 대로 무조건 맞출 게 아니라 소통을 해서 원하는 직업,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런 헬리콥터 부모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 개인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오늘 굿뉴스 데일리 이종환 기자님과 함께 헬리콥터 부모를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콥터 부모, 자녀를 사랑하기에 또 아끼기에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쏟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2부에서는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들이 가진 마인드는 어떤 것인지, 또한 자녀의 마인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마인드적 시각에서 접근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봄봄봄, 로이킴의 노래입니다. 4월 13일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오늘은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마치 헬리콥터처럼 아이 곁을 맴돌며 모든 것에 간섭하고 조종하는 부모들의 태도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로 인해 어른이 되어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모든 생활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면에는 어떤 마인드가 작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보다 깊이 분석해 봅니다. 마인드 전문 칼럼니스트 김성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경제 강대국으로 급부상시킨 힘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못 먹어가면서도 자식들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 교육열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같은 교육열, 또 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요즘은 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예전에 우리는 못 먹고 못 입는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출세하려는 그런 풍토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교육열이 교육의 확대를 가져온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네.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개인적인 마음이 약해지면서 많은 문제를 양상시키고 말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교육은 부모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 본인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마인드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실력,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어떤 그런 실력 위주가 되면서
네.
이런 마인드를 불시한 결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네네.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실력이 마인드보다 실력을 더 앞서고 실력을 더 강조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일 텐데 그게 잘못 표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모는 근본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러나 그 부모의 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 부모의 본성만으로
네.
또 아니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열정만으로는 자녀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몸도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진정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요즘 부모들은 너무 무지하고 또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의 교육, 마인드적인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기관에서는 이 교육을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가정과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반드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먼저 부모의 마인드가 먼저 형성이 돼서 그 아이를 이끌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해서 성인으로 키워내기는 하지만 결국 부모와 자녀는 개별의 또 독립적인 존재인데요.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줄 대체제로 보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왜 이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생기는 건지 마인드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사람에게는 대체 만족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대신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어떤 대체 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것 또한 부모의 욕심이지 진정한 그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과 마인드를 형성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부모의 꿈을 자녀가 그대로 되물림한다는 것은 자녀가 가진 그 인격, 소양을 그대로 어떤 그 부모의 틀에 맞춰야 된다는 건 아주 부모의 욕심에 불과하고요. 이 자녀가 자기만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어떤 그 강압적인 어떤 억압적인 어떤 교육의 틀이 아니라
네.
얼마간 자녀가 부모의 보호와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네.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녀는 부모에게서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좀 더 큰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부모 의존도가 높은 자녀의 경우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렇게 독립심과 자립심이 부족한 채로 성장하면 자녀의 마인드 또한 부족한 점이 많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소위 마마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아이일수록
네네.
그 마인드는 굉장히 약하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이 곁에서 아이를 도와주거나 이끌어줄 수 없는 거죠.
네.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과 관계를 통해서 그 시각과 관점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네.
결국은 이 아이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만이 이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미리 예측해서 아이에게 강한 마인드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이 교육과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부모의 마인드는 먼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를 이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적인 그런 부분의 요소를 찾아서 길을 열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 아이를 위한 참된 교육이고
네.
참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모 또는 자녀가 이렇게 뒤늦게라도 우리가 너무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인식을 했다면 이제 고치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모는 우리 아이가 빨리 좀 자라서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바라는 그런 아이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와 진정한 마음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네.
마음의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급하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네.
아이와의 대화, 마음의 교류를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죠.
네네.
이제 그런 결과들이 결국 어떤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켜서 그렇지 못할 때 아이에 대한 실망감, 뭐 그러면서 이제 체벌도 되고 또 상황이 악하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요.
네.
자녀가 인식을 할 경우에는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벗어나려는 것보다는 부모와 마음을 자녀 편에서도 가져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부모에게서 벗어나면 된다.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어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네.
그것 또한 부모와 더 마찰이 심해지면서 마음의 간격이 더 커지겠죠.
네.
부모 의존도는 어릴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녀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자녀가 성장을 하면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부모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부모님은 이제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부모로부터 의존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그가 스스로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거나 아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부딪힐 수 있도록 그래서 부딪히면서 생겨진 마음의 근육이 이제 커질수록
네네.
이 아이들은 강한 마인드를 갖게 되고요. 이제 그런 강한 마인드가 이 아이 속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또 성공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개인적으로 자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기뻐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이 아이를 위한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이 먼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내어놓고 좀 마음의 교류나 또 마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요소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조급하지 말고
네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때도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녀들과 이런 가까운 관계를 가지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소통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김성환 마인드 전문 칼럼니스트 모시고 헬리콥터 부모가 가진 마인드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탈무드에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결코 그 주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4월 13일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인이었습니다.